얼음 같은 알라스카의 하늘 위로 북극광이 빨간 빛과 초록빛으로 타오를 때 별들이 춤을 추다가 얼어붙어 버리고 대지가 눈의 휘장 속에서 무감각하게 얼어버릴 때 야생 늑대 출신의 에스키모 개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매일 밤 9시, 12시, 그리고 새벽 3시에 그들은 밤의 노래를 뱉어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저택에서 끌려와 그들과 함께 썰매를 끌게 된 혼혈견 버그는 어느새 그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삶에 대한 유일한 도전인지도 모릅니다. 길게 끄는 울음소리와 반쯤 흐느끼는 듯한 구슬픈 소리는 생존의 고뇌를 표현한 삶의 애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노래, 개의 종족만큼이나 오래된 노래, 태고적 노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세대의 슬픔이 담겨 있었고 버그는 그 비에 마음이 끌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가 신음하며 흐느낄 때 그 속에는 오래된 삶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버기 그 소리에 그토록 끌린다는 건 그가 문명의 상징인 지붕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울음의 시대였던 거친 태초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에서 그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The dominant primordial beast, 우월한 원초적 야수에 등장하는 한 대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일린 인사드립니다.
19세기 말 알래스카의 거대한 설원을 뚫고 썰매를 끌던 개들은 대부분 야생 늑대 에스키모 개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골드러시의 붐을 타고 저 머나먼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끌려온 개들도 꽤 있었다고 하죠.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의 주인공 버그처럼요. 버그는 하루아침에 왕에서 노예로 전락했지만 자신의 운명에 재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신의 숨은 본성을 회복했습니다. 하울링이라고 하죠. 늑대의 울음소리를 어느새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된 그에게서는 자연의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또 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버그에게는 또 하나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있죠. 바로 왕, 머리가 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오늘 그 본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책 선물 알려드리고 바로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민음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번역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런던의 단편이죠. 불을 지피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ard Fire의 Tied Up Too Tight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부름 네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1897년 이른바 황금광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 북부 클론다이크로 몰려들었습니다. 황금을 캐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덕에 클론다이크는 새로운 무역 중심지로 발전했고 가혹한 추위에 맞서서 인간을 대신할 심부름꾼으로 개를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인트 버나드와 스코틀랜드 셰퍼드의 혼혈견으로 캘리포니아의 대저택에서 클론다이크로 끌려온 버그는 온갖 구타와 구류 끝에 캐나다 정부가 고용한 우체부들의 썰매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버그는 서서히 잠자고 있던 야성에 눈을 떠갑니다. 싸우는 법을 배우고 먹이를 훔치는 법을 배우고 추운 겨울밤 땅을 파고 눈 속에서 자는 법을 배웁니다. 빠르게 본성을 회복하는 버그를 썰매견들의 대장이며 교활하기 짝이 없는 스피트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스피츠, as lead dog, an acknowledged master of the team, felt his supremacy threatened by the strange Southland dog. And strange Buck was to him. For of the many Southland dogs he had known, not one had shown up worthily in camp and on trail. They were all too soft, dying under the toil, the frost, and starvation. Buck was the exception. He alone endured and prospered, matching the husky in strength, savagery, and cunning. Then he was a masterful dog, and what made him dangerous was the fact that the club of the man in the red sweater had knocked all blind pluck and rashness out of his desire for mastery. He was preeminently cunning and could bide his time with a patience that was nothing less than primitive. It was inevitable that the clash for leadership should come. Buck wanted it. He wanted it because it was his nature, because he had been gripped tight by that nameless, incomprehensible pride of the trail and trace, that pride which holds dogs in the toil to the last gasp, which lures them to die joyfully in the harness, and breaks their hearts if they are cut out of the harness. This was the pride of Dave as wheel dog, of Sol-Lex as he pulled with all his strength, the pride that laid hold of them at break of camp, transforming them from sour and sullen brutes into straining, eager, ambitious creatures. The pride that spurred them on all day and dropped them at pitch of camp at night, letting them fall back into gloomy unrest and uncontent. This was the pride that bore up Spitz and made him thrash the sled dogs who blundered and shirked in the traces or hid away at harness uptime in the morning. Likewise, it was this pride that made him fear Buck as a possible lead dog. And this was Buck's pride too.
팀의 주인이요, 대장으로 공임받은 스피트는 이 이상한 남부개가 자신의 우월성을 위협한다고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알아온 수많은 남부개들 가운데 벅처럼 야영 생활이나 썰매 끌기에서 능력을 보여준 개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다른 개들은 모두 너무 연약해서 노역에, 동상에, 굶주림에 죽었다. 벅만은 달랐다. 그만이 그것을 참아내고 발전했으며 힘이나 야만성이나 교활함 속에서 에스키모 개들과 맞먹었다. 그는 대장감이었다.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든 것은 붉은 스웨터 입은 사내의 곤봉이었다. 네가 대장이 되려면 무모한 용기와 성급함은 금물이다. 이것이 곤봉의 사내가 버그에게 가르친 것이었다. 버그는 별나게 교활해서 원시 동물들이 그랬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를 놓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있었다. 버그는 바로 그 싸움을 원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었다. 그는 썰매끈에 묶여 질주한 일, 끈에 묶여 마지막 숨을 토해낼 때까지 달리는 그 일, 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일을 하면서 표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자부심에 단단히 사로잡혔다. 그것은 썰매 앞자리를 차지할 때 데이브가 느끼는 긍지였고, 온 힘을 다해 달릴 때 솔렉스가 느끼는 자부심이었다. 캠프를 철수할 때 그들을 사로잡는 긍지였고, 그들을 시들하고 뚱한 짐승에서 기운차고 열정적이고 야망에 가득 찬 동물로 바꿔놓는 자부심이었다. 낮에는 그들의 원기를 북돋우다가 밤이 되면 캠프에서 침울한 불안과 불만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자부심이었다. 스피츠가 달릴 때 실수하거나 꾀부리는 개들이나 아침에 끈에 연결될 때 숨어버리는 개들을 혼내주면서 자신을 지탱하는 자부심이었다.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그는 가능성이 있는 벅을 두려워했고, 벅도 마찬가지였다. 벅은 이제 공공연히 스피츠의 지도력을 위협했다. 스피츠가 정당한 이유로 다른 개들을 처벌하려 하면 벅이 꼭 끼어들어 방해를 하는 것으로 스피츠의 권위를 비웃었다. 이를 본 주인 프랑스와에게 채찍으로 호되게 처벌을 받은 후 벅은 프랑스와가 없는 틈을 타서 교묘하게 일을 벌였다.
With the covert mutiny of Buck, a general insubordination sprang up and increased. Dave and Solex were unaffected, but the rest of the team went from bad to worse. Things no longer went right. There was continual bickering and jangling. Trouble was always afoot, and at the bottom of it was Buck. He kept Francois busy, for the dog driver was in constant apprehension of the life and death struggle between the two, which he knew must take place sooner or later. And on more than one night, the sounds of quarreling and strife among the other dogs turned him out of his sleeping robe, fearful that Buck and Spitz were at it. But the opportunity did not present itself, and they pulled into Dawson one dreary afternoon with the great fight still to come. Here were many men and countless dogs, and Buck found them all at work. It seemed the ordained order of things that dogs should work. All day they swung up and down the main street in long teams, and in the night their jingling bells still went by. They hauled cabin logs and firewood, freighted up to the mines, and did all manner of work that horses did in the Santa Clara Valley. Here and there, Buck met Southland dogs, but in the main, they were the wild wolf husky breed. Every night, regularly, at 9, at 12, at 3, they lifted a nocturnal song, a weird and eerie chant in which it was Buck's delight to join.
Buck은 은밀하게 반란을 주도했고, 반란은 팀 안에서 점차 모든 개들에게 확대되어 갔다. 데이브와 솔렉스는 무심했으나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개들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싸움과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는 언제나 벅이 있었다. 벅은 늘 프랑스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썰매꾼은 조만간 둘 사이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처절한 대결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 그래서 며칠 밤 동안 어디선가 다른 개들 사이에서 분쟁이나 소란이 일어나면 그는 벅과 스피츠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잠을 설쳤다.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어느 음산한 오후, 그들은 커다란 대결을 앞두고 도슨에 도착했다. 도슨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개들이 벅을 댔다. 그런데 벅은 그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개들은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이 만든 법률인 것 같았다. 하루 종일 그들은 긴 대열로 중심가를 왕래했고 밤에도 방울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통나무집을 지을 목재나 땔감을 실어 나르고 광산까지 화물을 운반하고 산타클라라 계곡에서 말들이 하는 일을 했다. 남부 출신 개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으나 대부분 야생 늑대 에스키모 개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규칙적으로 9시, 12시, 그리고 새벽 3시에 밤의 노래를 뽑아냈다.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그 노래에 합세하는 것이 벅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몰치바의 하울링이었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칙만이 공고한 대자연 속에서 벅은 그렇게 잊고 있던 태고적 조상들의 부름에 그들의 굳건하고도 슬픈 삶의 노래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던 광폭한 욕망에 자신을 풀어놓습니다. 어느 날 밤 더브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놓치고 말았을 때 순식간에 팀의 개들 모두가 소리치며 달려들고 경찰 캠프에 에스키모 개들 50여 마리까지 일제히 끼어들어 추격을 시작했을 때 벅은 자신의 욕망에 눈을 뜹니다.
All that stirring of old instincts, which at stated periods drives men out from the sounding cities, to forest and plain to kill things by chemically propelled leaden pellets, the bloodlust, the joy to kill, all this was Buck's, only it was infinitely more intimate. He was ranging at the head of the pack, running the wild thing down, the living meat, to kill with his own teeth, and wash his muzzle to the eyes in warm blood. There is an ecstasy that marks the summit of life, and beyond which life cannot rise. And such is the paradox of living. This ecstasy comes when one is most alive, and it comes as a complete forgetfulness that one is alive. This ecstasy, the forgetfulness of living, comes to the artist, caught up, and out of himself in a sheet of flame. It comes to the soldier, war mad on a stricken field and refusing quarter. And it came to Buck, leading the pack, sounding the old wolf cry, straining after the food that was alive, and that fled swiftly before him through the moonlight. He was sounding the deeps of his nature, and of the parts of his nature that were deeper than he, going back into the womb of time. He was mastered by the sheer surging of life, the tidal wave of being, the perfect joy of each separate muscle, joint, and sinew, in that it was everything that was not death, that it was aglow and rampant, expressing itself in movement, flying exultantly under the stars and over the face of dead matter that did not move.
사냥철에 인간을 시끄러운 도시에서 숲과 광야로 내몰아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납탄환으로 동물을 죽이게 하는 오래된 본능, 피에 굶주린 욕망, 학살의 쾌감, 이 모든 것이 벅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다만 인간보다 벅에게 한없이 친숙한 본능이었다. 그는 무리의 선두에서 달렸다. 그는 야생동물을 추적해 살아있는 고기를 이빨로 물어뜯고 보란듯이 주둥이를 따스한 핏물에 씻어내고 싶었다. 삶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정점을 나타내는 환희가 있다. 그런 것이 살아있음의 역설이다. 그 환희는 살아있기에 찾아오지만 살아있음을 완전히 망각할 때에만 찾아온다. 그 환희, 살아있음의 망각은 감흥의 불꽃 속에서 자아를 잊은 예술가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싸움터에서 전쟁에 미쳐 자아를 잊고 생존을 거부하는 군인에게 찾아온다. 달빛 속에서 오래된 울음소리를 내며 앞장서서 달려가는 벅에게도 바로 그 환희가 찾아왔다. 그는 시간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며 본성, 자신보다 더 깊은 본성의 일부, 그 심오함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냈다. 그는 순수하게 솟구치는 삶과 조수처럼 밀려드는 존재의 파도, 근육과 근절과 심줄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완벽한 기쁨에 압도당했다. 솟구치는 삶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었는데 맹렬히 불타오르며 움직임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냈고 별 아래 움직이지 않는 죽은 물질의 표면 위로 환호하며 날았다.
But Spitz, cold and calculating even in his supreme moods, left the pack and cut across a narrow neck of land where the creek made a long bend around. Buck did not know of this, and as he rounded the bend, the frost wraith of a rabbit still flitting before him. He saw another and larger frost wraith leap from the overhanging bank into the immediate path of the rabbit. It was Spitz. The rabbit could not turn, and as the white teeth broke its back in mid-air, it shrieked as loudly as a stricken man may shriek. At sound of this, the cry of life plunging down from life's apex in the grip of death, the fall pack at Buck's heels raised a hell's chorus of delight. Buck did not cry out. He did not check himself, but drove in upon Spitz, shoulder to shoulder, so hard that he missed the throat. They rolled over and over in the powdery snow. Spitz gained his feet, almost as though he had not been overthrown, slashing Buck down the shoulder and leaping clear. Twice his teeth clipped together like the steel jaws of a trap as he backed away for better footing, with lean and lifting lips that writhed and snarled. In a flash, Buck knew it. The time had come. It was to the death.
Corona. 기분이 최고일 때조차 차갑고 계산적인 스피츠는 무리를 이탈했고 길게 돌아가는 개울 때문에 생긴 좁게 오므라든 땅을 가로질러 갔다. 벅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런 그가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 여전히 앞서 달리는 토끼 외에 또 다른 더 큰 하얀 요정이 불쑥 튀어나온 강둑에서 토끼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펄쩍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다. 스피츠였다. 토끼는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다. 하얀 이빨이 공중에서 등뼈를 깨물자 토끼는 치명상을 입은 인간처럼 외마디 비명을 크게 질렀다. 그 비명 소리, 삶의 정점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외마디 비명 소리에 벅의 뒤를 바짝 따라오던 개들이 기쁨에 찬 지옥의 합창을 내질렀다. 벅은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스피츠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부딪히면서 돌진했다. 그러나 너무나 격렬하게 달려든 바람에 목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벅과 스피츠는 눈보라를 일으키며 땅 위에서 뒹굴고 또 뒹굴었다. 스피츠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일어나서 벅의 어깨를 물어뜯고 펄쩍 뛰어 물러났다. 그는 위로 치켜 올라간 얇은 입술을 뒤틀고 으르렁대며 더 나은 발판을 차지하려고 뒤로 물러나면서 덫에 걸린 강철 턱처럼 이빨을 두 번 짝짝 마주쳤다. 그 순간 벅은 알았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인터폴의 Evil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알래스카 설원의 지도자로 살았던 개와 문명세계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하얀 숲, 검은 흙, 파란 하늘, 그리고 곧 바뀔 지도자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수십 마리의 개들 뿐입니다. 저 멀리 노르웨이의 북극을 거쳐 캐나다를 가로지르면서 온갖 개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끝에 지도자가 된 스피츠. 그는 미친 듯 달려든 애송이 벅을 노련하게 피하면서 솜씨 있게 그의 어깨를 물어뜯습니다. 벅은 점점 지쳐갑니다. 스피츠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벅이 진다고 생각한 성급한 다른 개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벅은 공중에서 몸을 돌려 자세를 회복합니다. 에워싼 개떼는 다시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But Buck possessed a quality that made for greatness, imagination. He fought by instinct, but he could fight by head as well. He rushed, as though attempting the older shoulder trick, but at the last instant swept low to the snow and in. His teeth closed on Spitz's left foreleg. There was a crunch of breaking bone, and the white dog faced him on three legs. Thrice he tried to knock him over, then repeated the trick and broke the right foreleg. Despite the pain and helplessness, Spitz struggled madly to keep up. He saw the silent circle, with gleaming eyes, lolling tongues, and silvery breaths drifting upward, closing in upon him, as he had seen similar circles close in upon beaten antagonists in the past. Only this time, he was the one who was beaten. There was no hope for him.
벅에게는 위대한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었다. 그것은 창의력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싸울 수 있었고 또 머리로도 싸울 수 있었다. 그는 어깨 충돌 작전을 다시 시도하는 듯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눈 속에 파묻듯이 납작 수그렸다. 그의 이빨이 스피츠의 왼쪽 앞발에 가닿았다. 곧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놈은 세 다리로 벅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벅은 세 번이나 놈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다시 그 전략을 사용해서 오른쪽 앞발을 부서뜨렸다. 스피츠는 고통과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미친 듯 사투를 벌였다. 스피츠는 눈을 번들거리며 입맛을 다셨고 은빛 입김을 차디찬 공중으로 신라처럼 올려보내는 고요한 개떼를 보았다. 과거에 비슷한 개떼가 패배한 적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제 개들이 자기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패배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만 달랐다.
벅 was inexorable. Mercy was a thing reserved for gentler climes. He maneuvered for the final rush. The circle had tightened till he could feel the breaths of the huskies on his flanks. He could see them beyond Spitzen to either side, half crouching for the spring, their eyes fixed upon him. A pause seemed to fail. Every animal was motionless, as though turned to stone. Only Spitz quivered and bristled as he staggered back and forth, snarling with horrible menace, as though to frighten off impending death. Then Buck sprang in and out, but while he was in, shoulder had at last squarely met shoulder. The dark circle became a dot on the moon-flooded snow as Spitz disappeared from view. Buck stood and looked on, the successful champion, the dominant, primordial beast who had made his kill and found it good.
Spitz에게 희망은 없었다. 버그는 무자비했다. 자비란 더 따뜻한 지역에서나 통하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진했다. 그들을 애워싼 에스키모 개들이 좁혀 들어와 바로 옆구리에서 놈들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다. 버그는 개떼가 스피츠 너머에서 그리고 양 옆에서 스피츠를 노려보며 금방 튀어오를 듯이 웅크린 채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다. 개들은 모두 돌이 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직 스피츠만 앞뒤로 비틀거리고 꿈틀대며 털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마치 다가오는 죽음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공포로 으르렁거렸다. 버그는 돌진했다가 물러섰다. 이번 돌진에서 그는 마침내 스피츠의 어깨를 정면으로 치받을 수 있었다. 그들을 애워싼 검은 무리가 달빛이 넘치는 서로안 내에서 한 점으로 좁혀지는 순간 스피츠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승리한 투사, 적을 죽여서 흡족해진 원초적 야수는 발을 당당히 딛고 그 광경 지켜보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잭 런던 원작 야성의 부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고요. 스피트와 버그의 싸움 장면에서 들으신 음악은 피터 가브리엘의 Signal to Noise였습니다.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이 두 마리의 썰매개가 마침내 뭐 예견되었지만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신참이 고참을 이겼습니다. 창의력이 그를, 버그를 끝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눈에 그려지듯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개싸움 잘 감상하셨죠? 이 장면은 마치 신구 세력, 그러니까 세대의 교차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그 야성을 회복하고 자연의 주인으로 한 발 내딛는 그 본격적인 스타트 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했죠. 뭐 이렇게 이런 야수성, 뭐 굳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게 뭘까요? 버그의 야수성, 스피츠의 야수성, 원시성. 그러니까 네. 둘 다 늑대를 선조로 둔 사냥개, 아니요, 썰매개인 것은 뻔한데 하나는 아티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이를 죽일 때 아티스틱하게, 아니면 스피츠 같은 경우는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는 못 느끼겠다는 생각인데 그 싸움의 묘사는 참 얼마 전에 감상한 이디스 워튼 못지않게 참 정밀하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정밀했고요. 뭐 하나는 뭐 생존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둘 다 똑같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스피츠는 이제 세상에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버기 우뚝 섰는데 버기 또 마주하게 될 그 역경은 어떤 걸까?
많이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미늠사에서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을, 자원과 모음에서 어빈 웰시의 소설 트레인스포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겠다면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공연 예정인 라이브 콘서트 스틸 크레이지 3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Imagination, 상상력은 잭 런던의 모든 문학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그가 이상적으로 본 니체의 초인과도 결부되는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힘은 힘으로만 존재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오로지 상상력과 함께할 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